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귀가 할례받게 하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에 눈을 뜨게 하시고, 마땅히 감지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신 그 할례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 효력을 발휘하여 이 말씀의 깊은 뜻들을 깨우치고 그 말씀에 우리 영혼 자체를 씻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육적인 생명은 생물학적인 탄생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런 면에서 거듭나는 일 없이, 위로부터 나는 일 없이 영적 생명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영적 생명을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거듭남 중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지 이웃을 섬기는 일이든지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이든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도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거듭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당신 정말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일은 마치 미분 적분을 푸는 대학생에게 더하기 빼기 할 줄 아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느껴져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질문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당신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 구원파 이단이 창궐한 이후부터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은 부담스러운 일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금기시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조바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그래도 구원에 이르는 자들도 있긴 하지만 스타트 라인에서 부정 출발을 해서 그 경주 자체가 실격 처리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문제를 드러내어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믿어 오셨던지 간에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에게 누가 와가지고 당신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크게 낙심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은 거듭나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 아마 저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아는 분들은 더더욱 크게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을 비관적인 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 가서야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일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사건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개인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와의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내용도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길고 그리고 자세하게 예수님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첫 번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지요? 4장으로 가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산헤린 공회 회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랍비였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 이 영역에서 자타가 공인할 만한 저명 인사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세 영역에서 어느 한 분야에만 두각을 드러내어도 사람들로부터 한 몸의 존경을 받을 것인데 이 니고데모는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했지요. 이때 모략과 치명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선뜻 내어놓았다 그러는데 이 1리트라가 327g인데 100리트라를 선뜻 내어놓았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상당히 부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는가 하면 밤에 찾아왔다고 되어 있죠. 이 밤에 찾아온 것을 볼 때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이심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 왔던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그가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밤에 찾아오지 않고 환한 대낮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판과 의식을 의식하는 것이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때로 남자들의 경우는 보통 자매님들이나 아내들이 있으면 용기를 내죠, 그죠? 그래서 때로 오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도 사람의 눈을 의식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신앙의 경륜이 점점 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전형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사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 바리새인이거든요. 신자는 항상 이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서 까발려지고 사람에서 짓밟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 구사를 당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우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적어도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주의 있게 지켜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으로 인정하고 내가 이분을 따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이 사실과 또 예수께서 행하신 각종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말해서 약간의 자신은 거리를 두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나이다라는 이 말을 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나온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었다는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었고 적반하장격으로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거듭나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거세게 몰아붙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열린 마음과 구하는 자세로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자세와 태도로 나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인정한 것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하다못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라는 말에 인사치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이 니고데모의 이런 말에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이 거듭난 신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 고민을 말한 것도 아니고 또 거듭남의 도리를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단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서 그가 자신이 앞으로 따라야 될 선생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말에 뭐 언급이라도 잠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도리일 것 같은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짜고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아나 무인격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을 유의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상대하실 때 우리와 똑같은 범주의 사람, 물론 그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말을 한 게 아니죠. 예. 근데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생각을 읽으시고 그 생각에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주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시고 누구로부터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런 사실을 기초로 하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뜬금없는 반응을 보인 것이 얼마든지 이해되는 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산헤린 공의 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의 위치와 신분을 생각할 때 그는 필시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도덕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1회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등 각종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긴 했는데 물론 뭐 그들을 배나더 지옥 백성 만들었다는 타박을 듣긴 했지만 그처럼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런 면에서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탁월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선생인 이 신학자, 아주 실력이 있는 그런 목회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거듭남의 원리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죠?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어리둥절해한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그 당시에 흔히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용어가 아니었던 것을 볼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혹해한 것은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신 사실을 볼 때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이 말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은 니고데모가 가진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직분에 현혹당하지 않았고 니고데모의 칭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그런 정도로 봐주는가? 그래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비록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한낱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바대로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가리켜 구원의 서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이 구원의 서정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뭘 말하는가 하면 중생을 말해요. 중생. 물론 그 앞에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편에서 생명을 얻는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믿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성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출생이 있고 난 다음에라야 자라남과 성숙이 가능한 것처럼 영적으로 먼저 출생해야 예수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고 손발 자체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뭘 받겠어요? 받을 수 있는 손도 주셔야 되고 영적인 감각을 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평신 일반 성도님들 중에도 신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 배후에는 신학에 대한 무지가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일반 성도님들이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 왜 중요하지요? 신학은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진실로 믿기만 하면 아무것이나 믿어도 된다는 생각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진실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평생 믿어와도 사실이 아닌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들, 물이 고기를 결정합니다. 버들치는 1급수에서만 살아요. 물이 깨끗하지 않은데 1급수가 아닌데 버들치가 삽니까? 못 살아요. 신학이 건전하지 않은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셔도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신학의 내용을 갖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서구 개혁교회 신자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교리를 암송하고 그들은 다 교리를 암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체적으로는 올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신앙의 정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고 대충대충 하는 분들의 그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틀림없습니다. 신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따로 놀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래서 그의 책 신앙 감정론에서 진정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감정이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분명한 뚜렷한 표직이 아닌 것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신학과 신앙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학과 신앙에 대한 관심을 아무리 가져도, 그래서 막 성경을 막 몇백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신학책을 막 읽어대고, 그래서 막 신론, 인간론을 막 말해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분들 중에 말이죠. 목회자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검증까지 하기도 하고 때로 훈수까지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요? 건전한 신학을 유지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기 때문이지요. 목회자가 전혀 다른 데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아무도 다른 데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교회처럼 위험한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올바른 신학의 노선을 가지고 올바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머리로는 찬성하는 신학의 내용을 인격과 삶으로는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말씀과 교리로는 차 있는데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신학과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칼뱅이 주석을 하고 성경 주석을 쓰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대작을 썼습니다. 그런데 칼뱅이 쓴 글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글들이 있죠. 그래서 칼뱅의 글들이 모여져 있는데 1층에 가보시면 칼뱅의 작품 선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니고데모파에 대한 칼빈의 반박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1544년에 쓰여졌는데 이 글의 본래 제목은 칼빈은 너무 엄격하다라고 불평하는 니고데모파에 대한 변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니고데모파가 어떤 판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혹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글을 읽으시면 칼뱅 시대의 니고데모파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뱅 시대 니고데모파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향을 염두에 두고 칼뱅이 니고데모파라고 불렀는가? 니고데모파는 복음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톨릭 교회의 예배와 가르침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만큼은 주님께 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파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은밀하게 주님을 찾아왔던 이 사실을 자신들이 견지하는 자세, 자신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자세, 마음은 죽게 있지만 여전히 가톨릭 교회와 예배와 질서에 머물러 있는 이런 자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방패 삼아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이후 7장이나 19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니고데모파의 이런 말들은 단지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쭉 읽어나가시면 니고데모가 두 번 다시 등장하거든요. 7장에서 등장하고 19장에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시작했죠.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헤린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모략을 다 짜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대중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미혹되려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변명도 들어보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서서 거칠게 자신을 항의해 오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소신발언을 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두세 증인이 있고 난 다음에 송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증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그 대중들을 향해서 그리고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이 과연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19장으로 가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제자들이 전부 다 벌벌 떨고 다 숨어버린 상황 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칼뱅이 니고데모파라고 지칭했던 자들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행한 것만을 본으로 삼았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가 신자되고 난 다음에 보여주었던 예수님을 거칠게 나무랄 때 소신발을 하고 자들조차 다 숨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으라고 말했던 이 니고데모였으면 같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했던 사람이 바로 칼뱅 시대의 니고데모파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파를 염두에 두고 칼뱅이 그 당시 니고데모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와 상당히 닮은 점은 하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냄새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되도록 시신에 향유를 뿌려 묻었지만 니고데모파는 어떤 영예와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육체와 영혼, 인성과 신성을 모두 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꼬아버린 거죠. 성경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냄새가 아름다운 귀한 것이 되도록 향유와 함께 묻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을 다 묻어버렸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모종의 관심이 있고 신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다는 것을 자기 신앙의 증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에 관하여 유창하고 수려하게 풍부하게 말하고 거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을 보세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그는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매우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주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살펴봤지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그 표적 신앙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표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지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꺼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복하는 그런 일이 없는,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님께로부터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경건이 그에게 전가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 세례 예식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와 우리 자녀는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기에 진노의 자녀이며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6문답에 원죄는 우리 첫 부모에게서 그 후손에게 보통 출생법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첫 부모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찍이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말했죠? 의인은 자신이 중생한 근원에서 사람을 낳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근원에서 자손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생한 근원에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태어난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은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가 반드시 거듭난 신자가 된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이퍼 칼빈이즘이고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니고데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는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거지요. 거듭나지 않은 채 이러저러한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행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을 번역한 부산에 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고신교회. 그 손 목사님이 그 책 서문에다가 어떤 내용을 적어놓았습니까? 보신 적 있죠? 본인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거듭났다라고 거기다가 적어놓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면 뭐 일반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영적 핵심의 문제를 너무 다짜고짜 끄집어내셔서 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너무 당혹스럽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물론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수가성 여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해서 그 물을 매개로 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 죄인됨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남편 데려오라 그랬지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사실에 부딪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을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가문에서 잘 자랐는가. 주님은 물론 그것 좋아하시겠지만 주님은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믿는 자로서 행세해왔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다루는 방식으로 우리 영적 실상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자신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고집스러운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가장 큰 문제고, 또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의 열쇠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래된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오래된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이 어렵지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없으면서도 신앙생활의 경륜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외식과 위선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영적 변화는 그만큼 더더욱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스스로 자신은 경건한 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 기만이요, 속임에 불과합니다. 자기 기만이 뭡니까? 속이는 주체가 자기요, 속이는 대상이 자기가 자기 기반이에요. 이중사기 행각입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도록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야 자기 기만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알도록 자기를 속이면 양심이 괴롭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도록 자기를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마치 죽은 시신에 돌을 올려놓아도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굳셉니다. 여전히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실상을 아마 체크해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이처럼 위선과 외식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었고, 가면을 늘 쓰고 다니다 보니까 가면인지 얼굴인지 모르게 된 거죠. 마스크를 하면 얼굴에 붙어있는 마스크팩을 떼는 것이 힘든 것처럼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회개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험악한 말을 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야 주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듣는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이 고집이,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처럼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은 외식과 위선의 껍질을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니고다모의 만남 사건에 대한 설교를 제가 오늘 다 끝낼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끝내지는 않겠고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거듭남이 뭔지는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는 말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어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 모든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동그라미 큰 원을 정사각형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면적이 큰 동그라미 큰 원을 면적이 작은 정사각형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만약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지요? 우리가 만약에 물속에 살기 위해서는? 물속에 살기 위해서는요. 물속에서 참는 법을 배우면 됩니까? 물속에서 참는 법만 배워서는 물속에 못 삽니다. 잠시 살 수는 있어도 물속에서 계속 못 살아요. 물속에 사시려면 다름 아니라 아가미와 불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고기답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종교적 의무는 그렇게 잘하면서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한동안 빠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적한 바대로 육신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보다 더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을 제일 먼저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거듭난 신자인가 아닌가에 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마다 저와 함께하는 목회자들 몇 사람과 함께 성경 원어를 공부합니다. 그게 저에게는 휴식이고 또 즐거움이에요. 한 10년은 안 된 것 같네요. 공부하러 이제 모여가지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근데 제 노트북은 켜져 있어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은 노트북을 켰는데 노트북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 이거 오래되니까 이게 맛이 간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니까 노트북에 전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멀티탭에 스위치가 꺼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적게는 들어왔을까요? 저는 충전이 되어 있었고 이분은 완전히 방전이 되어 있어서 멀티탭에 꼽지 않으면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탭을 딱 켜니까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문제였죠? 노트북이 문제였나요? 노트북이 문제가 아니라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멀티탭에 꽂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전기 자체가 공급이 안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많은 이유는 거듭나지 못한 데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는가. 죄송하지만 저도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 자라났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내면 신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혁자들이 견지했던 그 뚜렷한 신앙의 표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교회 들어와가지고 서리 입사되고 때로는 뭐 장로 권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만나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분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 가서 얼마나 상급을 더 많이 받을지 여부만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거의 갖지 않는다 그 말이죠. 물론 율법주의로 너무 치우쳐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대로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들을 하면 신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평안을 빼앗는 이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올바로 이루어진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쨌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는 제일 먼저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과연 거듭난 신자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일에도 자꾸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영광을 늘 기대하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항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성향이 늘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피드백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집사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들어야만 어떤 일을 한다면 그런 다른 것을 찾아봐서는 안 되고 자기가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AI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말이죠. 보니까 뭐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요즘에. 그죠? 인형도 얼마나 사람처럼 똑바로 만들어놨는지 말이죠. 인형들 보면 흡사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인형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거듭난 신자가 아닌데 거듭난 신자인 것처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나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에 의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신의 거듭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하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거듭남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계획해서 이 땅에 딱 태어난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출생에 관한 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출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는 어떻게 핑계댈 수 있죠? 중생에 관한 저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고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자 물과 성료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거듭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데 그 책임이 전혀 우리에게 없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우리 개혁자들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담은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것이 신비인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 회심하고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비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허물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신비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듭남에 관한 한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 관한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이와 관계해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도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분은 제대로 성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성도들마다 딱 보자마자 당신 거듭나야 되겠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는 불특정 다수인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한 사람을 딱 불러놓고 제가 볼 때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으니 거듭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수는 없겠지만 거듭나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3대째 믿어오고 아펜셀러와 은도드로부터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직접 전해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듭나셔야 돼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렇게 말했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 다음에 25절에도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신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말은 보편적 인류는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중에 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뭐 직분자로 섬기신다 할지라도 신학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자를 인도하는 훈도의 선생으로 자처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셨다면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자녀의 중생과 회심과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거듭남의 흔적과 증거와 내용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지를 분명히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출발을 잘못하면 이미 실격 처리되는데, 실격 처리된 채로 실컷 완주를 했는데 상 줍니까? 안 줍니다. 다시 출발을 새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음 주일부터 계속해서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겠지만 이 거듭남의 문제를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실상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했던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될 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도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신자가 그 영혼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 향해서 반응하고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움직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으로 드러나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진지하고 또한 살아있는 자세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다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믿지 않은 자로 드러나는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영적 실상을 파악하고 영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따라 우리를 진단하여서 참으로 거듭난 신자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성화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와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